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시고 단기팀도 잘 다녀오시고 교회도 잘 지켜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얘기를 제가 할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설교가 뒤죽박죽될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크게 일어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경은 그들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모세오경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다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매번 안식일 때마다 3년에 걸쳐서 모세오경을 한번 일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분을 잘라서 그 모세오경을 일부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책 중에 하나를 읽고 그리고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를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설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초청받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어서 자기가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말씀을 나누고 나면 다시 말하면 읽었던 그날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질문들을 막 합니다. 질문을 받아서 듣고 또 응답하고 변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픈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축도와 같은 베네딕션 같은 것을 하고 그 예배를 마치는 것이 회당에서의 일반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의 남자들은 보통 12살, 13살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늘 회당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책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해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질문한 게 뭐 있었으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들의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들 다른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긴 했죠. 이혼장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번 한 적은 있어요. 유업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원래 그 전부터 그 가르치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이미 그전에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때에 처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내용을 가지고 다른 적용도 안 하고 자기 의견을 그걸 가지고 뭘 만들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나타난 변화는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이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온 때가 아니고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성령님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술에 취했다, 미쳤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자기도 지금 새로운 방언을 막 얘기하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막 너희가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제일 먼저 요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저술을 했을 때 이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신약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한참 있다가 사도행전을 쓴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도 누가는 앞에 누가복음 1장이나 2장이나 3장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로 뭐에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3장까지에서 쓰여진 내용은 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분이 4장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3장까지의 내용과 굉장히 다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요엘이 예언을 했었던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육체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요엘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이해하고 유대인들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그 설교의 모든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내용이 이전에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고 그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의 관심이 어떻게 죄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로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성령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이렇게 무슨 연관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그 지나왔던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연구한 그 기록을 보면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로 이해한대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관계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한테 그 똑같은 약속이 있다고,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나한테도 그 약속이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나한테도 그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찰을 한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흐르는 그 맥을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사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이 날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님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제 그 잃어버린 상실감에 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다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 동안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도 크게 세 명의 사람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제자 중에서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저녁은 아마도 꽤 늦은 저녁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자기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주고 났을 때 지금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저녁이 어수룩할 때 그때 예수님하고 만나서 밥 먹다가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뭐 이걸 이제 경험하고 돌아오고 성급하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도 이미 그 마리아가 전달을 한 얘기를 듣고 막 무덤에 가서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세마포도 개어져 있고 머리에 썼던 것을 수건은 딴 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덤 속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던 차에 여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일들이 지금 낮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 20장의 전체 분위기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장 초반부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이 장면의 배경을 만약에 여러분이 세팅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배경이겠어요? 무덤이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의 배경은 처음 이 세팅을 만약에 극으로 우리가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 세팅의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굉장히 무겁고 두렵고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그렇게 불빛이 환하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세 번째 도마의 이야기도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여덟 해가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8일 동안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나 봤다. 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주구장창 난 못 믿어. 자기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었던 자기의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기 동료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의심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20장의 전체 분위기는 다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19절에만 문 잠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드레가 지나고 나왔을 때도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때도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다 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인 데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이제 하죠. 뭐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했다 그러면은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평강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선생님이셨던 분, 자기네들이 따라다녔던, 자기네들이 모셨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자기네들의 선생이고 주인이고 인도자인데 그들은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동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한테 보인 겁니다. 봐라.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셨어요. 일부러. 우리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혼절했다. 의심했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때 그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감정을 어떻게 추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기쁘다고 해야 될지 두렵다고 해야 될지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분이 영인가? 귀신인가? 이거 내가 환상을 보고 있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보면은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너희들 뭐 좀 먹을 게 있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했던 그분이 선생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어디서 제자들이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또 생선을 예수님이 먹어. 제자들은 그거 보고 있어. 그 장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웃음이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실제로 살아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살아있는 너희들의 예수다. 너희들의 선생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여기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같이. 이것을 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시제는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과거에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 그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앞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그런 찬양을 참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올 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그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해서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이르렀던 그 영광에 나도 이루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을 충분히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쓴 것이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역을 했고 주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고 주님을 많이 증거했고 많이 아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그 과정을 그가 죽으심의 과정으로 가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나는 거기도 동참하고 싶다 그랬어요. 본받고 싶어서. 그가 궁극적으로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의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씁니다. 우리의 이 낮은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정말 참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보시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검지만 아름다워요. 주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제 나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런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으로 변화시켜줄 트랜스폼 시킨다고 그랬어요. 바꾸는, 완전히 형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던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던 그 영광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들을 담당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자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를 놓고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아들을 원래의 영광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아주 낮은 그 모습으로 심지어는 태어날 때 그 구유에서 태어나도록 보내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이사야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기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의 모습인데 주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를 보여줘라. 그들은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가요? 왜 보내시나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방법이었습니다.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환영하기도 하지 않고 영접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기가 보내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이,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고 썼을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훤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도 훤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싶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그냥 사실다가 30년 동안을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데 시험을 받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을 받도록 그를 광야로 나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를 인도해서 시험을 받도록 했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싸우는 무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그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시험의 본질은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가 그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싸우느냐 하는 것이 그 시험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너는 원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돌로도 네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전쟁을 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장면을 보면 성령이 그를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고. 갈릴리에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그게? 그래서 그 갈릴리 쪽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자라났던 곳,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늘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갔던 곳,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늘 그 회당에 갔었어요.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 사람이 저 건네준 그 책이 이사야서였는데 옛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에다 썼으니까 다 두루마리죠. 한 권씩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이 지금처럼 몇 장 몇 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쭉 써 있어요. 거기 써 있는 데서 예수님이 딱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그리고 그것을 딱 읽었어요. 이 이사야서 61장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인용을 안 했는데 어쩌면 요한이 일부러 누가가 그걸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앞부분만 딱 읽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여러분 그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했던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속국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 분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에 너희들을 나쁘게 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할 거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땅이 비록 황폐하고 그들에게 무너져 많은 것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다 중수할 거다. 다시 다 복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한 것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와서 다 너희들을 다 이렇게 높이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랑 어떻게 좀 있자고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동안 너희들이 받아왔던 모든 수치,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아픔들 그것들이 다 씻겨져 나갈 거다. 그게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볼 때마다 벌써 첫 귀절 나오면 아 하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그 앞부분만 1절만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본 거죠. 저분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면서 막 좋아했었어요. 거기까지만 딱 보면 좋은데 조금 더 읽어가시면 그때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사이에 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나중에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힌트를 좀 주면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1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사실 누가복음의 거의 앞부분은 다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 내용을 얘기할 때 한 번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움직이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임명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내가 그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건 이제 이사야서 1장에 61장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것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말에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보신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가난했고 억눌렸고 눈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그들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두움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나는 이제는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진짜로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억압에서 풀려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이제는 빛이 여기에 임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지식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보내셔서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 저놈이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셨던 그 증거하면서 일어나셨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17절에 20장 17절에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내신다고 했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성령을 지금 받아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이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건 제자들이 그때는 모르는 내용이었고 거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막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이지. 그때 가르치시면서 처음 가르치신, 14장에서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처럼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너희들 안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칠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성령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건데 그 성령이 오셔서 영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텐데 영광은 나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너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시죠? 도대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아무리 들어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이 부어지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건 뭐지? 그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내용을 기록을 할 때 하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또 기록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기록하고, 저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한 개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한 거를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다 기억해서 썼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얘기를 지금 같은 목맥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때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한 번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에 너희들에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어마어마한,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제자들끼리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큽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는가에 그런 방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 본문의 컨텍스트상에서 보면 그건 치리에 대한 컨텍스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합심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죄사함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 그대로 할 거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 사람을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가도록 그분에게 소개가 되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72시간 기도를 했을 때 이거 여러분이 비상한 기도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었습니다. 원래 그 이 비상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700년대에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있었을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썼을 때의 의미는 먼저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교회가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가 아주 영적으로 활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늘 기도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하고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는 자기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기도라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는 이렇게 했던 일이 실패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국에 있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연합해서 우리 이제 prayer concer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concert of praye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선교왕국 참여해봤던 사람들은 그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으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영국 교회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겸손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긴 제목의 책을 썼는데 책이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국에서 그 교회들 몇 개가 모여가지고 몇 교회가 모여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사람 때문에 영국에서 선교단체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비상한 기도라고 말했을 때의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지금 이 얘기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맨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이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그 민족이 망하게 된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그런 집회 같은 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그랬을 때 끝나고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힘이 풀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헌신해서 저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은혜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며칠 가면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전에 자기도 별로 신경 안 썼던 일인데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그러면은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런 분노가 나오나.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우리 눈에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덮어갑니다. 덮어가면서 살아요.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보내어져서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일을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하면 하늘에서 나를 똑같이 그것을 풀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열쇠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을 교회라고 합니다.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 사람들이 싫어지면 내가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부탁을 하겠죠. 다 이 목자들의 짐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겨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끙끙 앓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아예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 하기 싫어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안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일들을 막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고 이 사람이 어땠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너는 안 그러냐 하는 말이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거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지금 묶여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이 자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비로소 믿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해주셨던 주님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그 자리를 확인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확인할 때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맛봅니다.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한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내 형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 형제의 그 죄에 대해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는 없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그 일을 하시라고 요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한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나자마자 아까 얘기했지만 맨 처음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깜깜했던 성경이 그 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성경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한 번 봤던 성경책 이야기 막 나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슬림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주문을 해갖고 어디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성경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딱 봤는데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더래요. 주님이 자기한테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1차적인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지? 그분이 뭐라고 그랬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벌벌벌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맨 처음 성령을 받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게 시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묶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보고 느끼신 그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에서부터 이어져서 바울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났을 때 그는 바로 그날로 일어나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썼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는가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없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같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묶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들이 놓여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내 형제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허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아직 제자들에게 뭐 다른 걸 가르치기 전에 맨 첫 번째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 전날, 그 전전날 그렇게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성령에 대해서 처음 가르침을 받고 40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성령을 꼭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알았을 겁니다. 아,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구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갑자기 요엘서에 있는 말을 끌어오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오고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오고 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시편 16편에는 내 주를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다윗이 다 죽었고 다윗의 무덤이 있고 우리가 그 죽은지 다 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썼다. 썩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걸로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